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몇 달 안 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주재원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많이 이제 여유로워지셨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이 더 여유로워지고 여기 와서 더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에는 한국에서 주 52시간 일을 하는 그 법령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주말은 자유시간을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오히려 더 바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퇴근해서 바로 집에 가서 애하고 놀아줘야 되고 또 이제 한 10시부터 한 3시간 정도 또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를 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목사님 여기서도 참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쉬는 거를 잘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과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면서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다, 완전히 지쳐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직장인 중에서 95%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말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저녁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 밤 9시 막 10시 이렇게 막 퇴근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늦게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야 너 참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면서 해라 라고 하는 직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직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7일 중에서 하루는 꼭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식일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쉼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와 터전에 이 제도로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작물만 계속해서 키우게 되면 그 양분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도 땅도 꼭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아무것도 키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쉴 수가 있습니다. 또 7년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노예도 풀어주었고요. 7년이 7번 지나고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그 희년에는 또 자유를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 희년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년 그 전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두 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제대로 그 안식일과 그 안식년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행하시냐, 역대하 3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통해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타국에서 붙잡혀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이 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의 그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생명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이 부담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버튼을 그 누르는 것이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속박해버리는 그런 법들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그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요, 23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셨고,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그들을 구출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13가지나 만들어서 정말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2013년에 한국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휴가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쉴 때 무엇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쉬는 걸까요? 일을 안 하면 자동으로 지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까요? 휴가를 가서 열심히 실컷 놀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휴가 마지막 날에 야 이제 일주일 동안 놀았으니까 내일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뭐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아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뇌는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축은 일을 하는 축, 일하는 뇌고요. 한 가지 축은 노는 축이라고 합니다. 노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축은 완전히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하는 축만 이게 너무 활발하게 되면 뇌가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 이 근육처럼 금방 이게 다운돼버리고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놀기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피곤해지고 뇌가 번아웃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워라벨. 여기 있으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워라벨이 무엇인가? 워라는 것은 뭘까요? 워크.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라이프. 그 다음에 벨은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워라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어떤 직장에서는 5시만 되면 컴퓨터하고 뭐고 하여튼 모든 기계가 다 셧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직률이 확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국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하루 중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라. 그래서 새로 산 셔츠를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아니면 갓 구운 빵을 아침에 가서 먹으면 그것이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 소확행 열풍이 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무민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민은 영어예요. 그리고 무는 한자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자극이 없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행복을 느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하는 행동들을 그냥 쳐다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 끓는 소리를 그냥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라고 해서 그런 열풍도 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어떻게든지 일과 삶의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하게 쉴 수 있도록 저마다 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많은 것들을 보면요, 그것은 다 잠시 잠깐의 그런 대안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단 걸 먹으면 된대요. 근데 단 걸 먹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양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5분의 4 정도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5분의 1만 필요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큼 5분의 4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머리를, 뇌를 다 그냥 잠깐 만족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힘들게 지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쉼을 가져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루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유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내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저물어 해질 때에도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어야 되니까 감정의 소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계속 하시니까 피곤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졸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배고프기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3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긴 주무셨는데 새벽 미명에,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적한 곳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막혀있는 그냥 그런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방은 무슨 의미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모든 공간이 다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요란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들판에서 한적한 곳을 골방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쉼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여기 와서도 이 금요 예배가 자꾸만 철야라고 해서 그 전에 전에 자꾸만 철야라고 생각을 해서 철야라고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철야가 아니고 그냥 금요 예배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는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 뽑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이죠. 제가 영락 기도원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오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몰려오세요. 그러면 10시에 가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 한 2시간 하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집회 끝나고 그 다음에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걸 맡아야 되니까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나서야 그날의 그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가 오히려 지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쏟아붓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다른 면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쉼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충전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모든 신학생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한 200명 정도가 기숙사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3박 4일 동안 영성수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경건훈련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이니까 모든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기도할 제목들을 이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긴 하는데 사역을 안 나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원부터는. 그러니까 사역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두렵고 떨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여튼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 딱 경건훈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수도원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한 명씩을 저기 거기 가면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에 한 명씩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수도원에 있는 목사님과 이 상담을 하면서 쭉 기도 일지도 쓰고 이제 기도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게 혼자서 여러분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산골짜기에 그 혼자서 거기에 그 혼자서 그런 기도처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무슨 짐승도 갑자기 우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갑자기 뱀이 막 슥슥 다니는 이런 막 소리도 나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다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귀신 나올 것만 같이 이게 오히려 집중이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지치다가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잠을 잔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제가 주님의 팔에 안겨있는 꿈을 꿨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팔로 덮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깨고 싶지 않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사역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기도의 다른 차원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모르실까봐 계속해서 중언부언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알려드리려고 내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요 저도 막 기도할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시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할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또한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만 상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만 상대하고 사람에게 치이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다른 동물들과 좀 다르게 홀로 다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 고슴도치는 홀로 다닐까요? 고슴도치가 외로움을 잘 타서 혼자 다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똑같이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등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시와 그 바늘들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홀로 다니는 외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도 않게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만 여러분 상대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너희들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피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샘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채널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36절을 보시면, 36절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서 빨리 병을 고치시고 더 사역을 해서 그 인기에 편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건의를 지금 거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선을 잘 못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질서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목적과 이 존재를 분명하게 아시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것도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휴식의 방법이 무엇인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 호흡을 집중해 버리고, 그리고 뭐 쏟아낼 것은 쏟아내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진짜로 그 쉼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명상 그 정도 가지고 기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집에 어떤 장로님의 집에 갔더니 기도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는 그냥 매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기도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한적한 곳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